오늘 요한복음 강의의 47번째 시간을 하려고 합니다. 어제 제 초와 이야기를 하면서 47번째다. 아마 한 50번 이제 하게 되면 요한복음 강의를 이제 다 마칠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듣는데 좀 어려움이 있지만 저도 힘듭니다. 어떤 그 한 책을 50번을 내리 쭉 이렇게 강의를 하려고 하면 여러분도 이렇게 자꾸 들으면 뭐라 좀 지루하다고 할까 이런 것들도 있잖아요. 이게 맨이 새로 그런 토픽이 아니고 쭉 연결이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목사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렇게 강의를 쭉 50번씩 60번씩 이제 하려고 하면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한 1년 이상 이렇게 요한복음 강의를 이렇게 끌고 오고 이제 거의 막바지 이제 다다르게 돼서 저도 내심 마음이 굉장히 기쁩니다. 이제 요한복음 끝부분에 왔어요. 요한복음 이제 21장까지 이제 와 있는데 오늘 이제 20장을 다루게 되고 이렇게 되면서 이제 몇 번을 더 하게 되면 요한복음 강해가 이제 끝이 납니다.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의 공생애, 그 공생애 기간에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그런 모든 일을 이제 다 마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바로 전날 요한복음 17장에 가서 보시면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직접 기도드리는 주기도문이 나옵니다. 그 주기도문의 핵심 내용은 뭐냐? 17장 4절에 있는 것처럼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하신 그 일을 제가 완전히 끝마쳤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나는 아버지께로 가는데 여기 남아있는 내 제자들,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있으니 하나님께서 이들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기도가 이제 끝난 이후에 가룟 유다가 배반하고 제자들이 도망하고 드디어 예수님이 붙잡혀서 빌라도에 이제 이 심판정에 들어가고 십자가형을 선고받고 다른 두 명의 죄수와 함께 십자가를 어깨에 메고 그리고 이제 처형장으로 가서 십자가에서 이제 피를 흘려 죽으시는 이런 말씀까지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죽으실 때에도 성경 말씀의 모든 기록들을 다 성취하시고 마지막으로 19장 30절에 가서 보니까 다 이루었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셔서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끝이 나고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작정하신 그런 모든 것 이것이 다 끝이 났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와 동시에 인류의 모든 죄가 예수님의 어깨 위에 놓이고 그래서 그 순간에 예수님이 죄덩어리가 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그를 외면하시고 이것이 적어도 3시간 이상 진행이 되면서 예수님께서 지옥의 형벌을 맛보시는 그런 일이 이제 있으시고 오후 3시경에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셨습니다. 아리마대 요셉과 그 다음에 니고데모가 여러 가지를 준비하고 와서 특별히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에서 파놓은 이러한 그 새 돌무덤에 예수님을 이제 안치하고 그리고는 안식일이 다가오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급히 자기 집으로 가는 그런 내용까지 이제 살펴봤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가서 보니까 복음의 핵심이 요약이 되어 있어요. 그분께서 성경 기록대로 우리의 죄들로 인해 죽으시고 묻히시고 성경 기록대로 부활하셨다.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죽으신 거에 대해 말씀드리고 지난주에는 예수님이 죽으신 이후 사흘 동안 몸이 매장이 돼 있는 그 기간에 무슨 일을 하셨는가 제가 말씀을 드렸고 이제 복음의 핵심의 맨 마지막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사실을 오늘 아침에 여러분과 함께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제목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이름을 부르실 때 그때 그 음성을 알아들을 수 있습니까?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부를 때 그 예수님의 음성을 알아들을 수 있습니까? 오늘 부활의 증인들 이야기를 하고 예수님의 음성을 알아듣는 그런 성도가 된다는 것이 무엇인가? 어떻게 그분의 음성을 알아들을 수 있는 건가? 이러한 그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18절 말씀을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셨는데 그때 오늘 가서 보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나오고 그 다음에 베드로와 요한이 나오는데 일단은 이 사람들이 정상적인 사람들이다. 이걸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먼저 오늘은 20장 1절부터 앞부분을 그냥 먼저 쭉 이렇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장 1절에 가서 보니까 주의 첫날, 지금 식으로 얘기하면 주일 오전 새벽에 일찍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돌무덤에 갔다. 이렇게 이제 기록이 돼 있어요. 가서 보니까 엄청난 돌, 그 규모의 돌이 옮겨져 있는 걸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2절에 가서 빨리 달려가서 시몬 베드로와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제자는 사도 요한에게 가서, 그렇죠? 이 내용을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돌무덤으로 이제 뛰어가는데 아마 요한이 더 젊었든지 하여튼 달리기를 잘했는지 요한이 베드로보다 먼저 돌무덤에 이제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몸을 굽고 안을 들여다봤더니 거기 아마포가 이제 놓여 있는 거예요. 들어가진 않았다고 그렇게 기록이 돼 있습니다. 조금 있다 이제 베드로가 헐레벌떡 이제 왔어요. 그래서 아마포를 보고 그분의 머리 주변에 있던 그 수건이 한 곳에 따로 개어서 놓여 있는 것을 봤다고 7절에 이제 성경이 기록하고 있고, 이때 이제 요한도 같이 들어와서 이것을 보고 믿었다. 8절 내용이 기록이 돼 있고, 왜 그랬냐? 9절에 그들이 그가 반드시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일어나야 하리라 하신 성경 기록을 아직 이해하거나 깨닫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이런 내용이 앞부분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아, 이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습니다. 짚고 넘어가야 될 거. 저와 여러분 이런 복음서의 기사를 이렇게 읽잖아요. 그 읽을 때 너무나 그냥 당연하게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거야. 너무나 당연하게 피상적으로, 뭐 너무나 당연한 건데, 부활하신 게 뭐 너무나 당연한 건데, 이렇게 피상적으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기 가서 보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나오고, 또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신 베드로와 요한이 나오고, 이들이 지금 가서 보니까 예수님의 몸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이 없어요. 근데 어때요? 믿질 않습니다. 믿질 않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이 없는데, 그러면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과는 자그마치 3년 반 동안 예수님이 동락하셨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반응을 할 수 있어요. 아니, 이 사람들 정말 이상한 사람들 아니야? 예수님 지금까지 몇 번이나 십자가에 죽으시고 처형당하신 뒤에 이게 매장이 됐다가 그 다음에 부활하신다고 예수님이 벌써 여러 차례 예고했는데 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지? 더욱이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3년 만을 쫓아다녔는데 도대체 이 사람들 이상한 사람들 아니야?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깨트리지 않으면은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이 사실이 무언가를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서에 나와 있는 이 기록된 사실을 우리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2000년 전으로 저와 여러분이 돌아가야 돼요. 십자가 사건 그 장소로 돌아가야 돼요. 지금 부활이 일어났던 그 아리마대 요셉의 돌무덤으로 직접 우리도 같이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같이 들어가야 돼요. 2000년 전에 거기에 내가 지금 있다.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묻겠어요. 2000년 전에 그 돌무덤에 지금 저와 여러분이 가 있으면 우리는 믿었을까? 여러분 그걸 한번 묻고 싶어요. 예. 네. 뭐 막달라 마리아, 야, 저 믿음이 별로 안 좋은가 보다. 베드로와 요한, 이 믿음이 안 좋은가 보다. 자, 그럼 우리 같으면 2000년 전에 그 시점으로 돌아가서 돌무덤 앞에 딱 갔더니 예수님 몸이 없는 거예요. 부활하셨구나. 여러분 그렇게 믿을 수 있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요한복음의 이 기사를 저와 여러분이 봐야 됩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일이 있었냐. 사흘 전에 가장 모질다고 하는 십자가 처형을 당하고 숨졌어요. 숨진 다음에 로마 군인들이 와서 옆구리에 창을 찔러갖고 물과 피까지 다 쏟아냈어요. 예수님이. 자, 그렇게 되신 분이 다시 살아날 수 있다? 여러분 그걸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지금 저와 여러분 그냥 너무 당연한 것 이렇게 생각하지만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처음 예수님의 몸이 무덤에 없는 걸 발견한 사람들이 그거를 어떻게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느냐. 믿을 수 있다고 호언장담한 사람이 사실 이상한 사람이에요. 난 그거 그 자리에서 금방 믿을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한 사람이 그 사람이 비정상인 사람이다. 그래서 예수님 부활에 대해 믿지 못하고 그 당시에 의아해했던 그 사람이 정상인이다. 그 정상인들의 증언이라는 거 여기 나와 있는 게 정상적인 사람들의 증언이에요. 그 정원이라는 것을 기억을 하고 2000년 전에 아리마대 요셉의 돌무덤 거기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가 이걸 여러분에게 좀 설명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갖고자 합니다. 먼저 막달라 마리아가 나오는데 다른 복음서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8절,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8절 가서 보면은 막달라 마리아뿐만 아니라 다른 여자들도 주의 첫날 새벽에 예수님의 돌무덤에 갔다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흘 전에 십자가 처형이 이루어졌어요. 요셉과 니고데모가 와서 향료를 가져오고 향품을 가져오고 무덤에 예수님의 몸을 안치하고 갔지만 하여튼 무언가 부족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여인들은 지난 사흘 동안 가지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사흘 동안 예수님만 생각하고 이 사흘 이 안식일이 끝나는 바로 그 순간에 가장 먼저 달려가서 그래서 이 무덤 모든 걸 다 깨끗하게 정리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며 사흘을 이제 보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여인들에게 문제가 있었어요. 어떤 문제가 있냐? 어떻게 돌무덤에 들어가겠냐? 오늘 여러분 요한복음 20장 읽을 때 계속해서 기존 성경에는 무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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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덤 하는데 왜 이걸 자꾸 돌무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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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무덤 이야기하느냐? 한번 유대인들의 무덤을 한번 보겠습니다. 저게 유대인들의 무덤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렇게 뭐 이렇게 봉분을 만든 뭐 이런 무덤이 아니고 산이 이렇게 이제 산에 있으면은 산의 그 중간쯤에 사람이 다닐 수 있는 이런 데다가 그래서 저런 구멍을 내놨단 말이죠. 커다란 그런 구멍을 내서 이걸 파가지고 그래서 죽은 사람을 저 위에다 올려놓는 거예요. 이렇게 대 같은 걸 놓고 그 위에다 올려놓고 그리고 저 엄청난 규모의 그런 그 돌을 여러 남자가 이렇게 굴려갖고 저기다 이렇게 딱 막아놓는 거예요. 그리고 봉인을 하는 거예요. 누가 들어가지 못하도록. 이런 그걸 영어로는 세플카라고 기록이 돼 있어요. 그레이브가 아니고 세플카 이렇게 기록이 돼 있기 때문에 이게 돌무덤이라고 이렇게 돼야만 저렇게 돌이 움직이는 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레이브가 아니라 세플카라고 하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돌무덤이라고 정확하게 이렇게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여인들이 가긴 가는데 머릿속에 커다란 근심이 있는 거예요. 저 돌을 누가 굴려주겠느냐, 저 돌을. 그렇죠? 저게 남자 여럿이 굴려야 겨우 굴릴 수 있는 그런 돌인데. 자, 근데 이 여자들이 알지 못한 그런 사실이 있어요. 마태복음 28장 2절에 가서 보니까 예수님 부활하실 때 어떤 일이 생겼냐. 지진이 발생을 하고 천사가 나타나서 천사가 저 돌을 굴려내고 그리고 그 돌 위에 누가 앉아 있어요? 천사가 앉아 있었다. 이런 내용 전혀 모르니까 막 걱정하고 근심하고 저걸 어떻게 치울까 이런 마음으로 지금 돌무덤에 갔는데 가서 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돌이 돌무덤에서 옮겨져 있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가서 보니까 여기 요한복음 20장에는 막달라 마리아만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 가서 보니까 다른 여인들도 나오는데 막달라 마리아가 메인 중심이기 때문에 이 여인 이야기만 했는지 아니면은 아까도 보니까 요한이 먼저 달려고 조금 이후에 베드로가 달려온 것처럼 급한 마음으로 막달라 마리아가 먼저 갔고 뭐 잠시 후에 다른 여인들이 나타났는지 하여튼 어쨌든 여기 요한복음에는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돌이 옮겨져 있는 거예요. 그 머릿속에 드는 내용이 누군가 무단 침입을 했구나. 그렇죠? 이런 생각을 하고 그리고는 이게 돌이 옮겨진 걸 보니까 몸을 옮겼구나. 누군가가 몸을 다른 데로 치웠구나.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된 겁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막달라 마리아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부활했을 거라는 그와 같은 생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니까 아예 없는 겁니다. 누군가가 예수님의 몸을 훔쳐갔구나 아니면 옮겨놓았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이것이 이제 정상적인 그런 생각이에요. 왜 그래요? 날이 아직도 어둡고 여기 9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사람들이 아직도 예수님의 부활을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마리아가 정상적으로 어떻게 생각한 거예요? 누가 와서 예수님의 몸을 다른 데로 치웠구나. 이걸 빨리 제자들에게 알려야 되겠다 해서 가까운 곳에 머물고 있는 베드로와 요한에게 이 일을 보고하는 내용이 2절에 이제 기록이 돼 있어요. 근데 2절에 가서 보니까 어떻게 돼 있냐? 예, 그들이 주를 돌무덤에서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요.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우리가 알지 못한 여기 이제 복수로 나오잖아요. 복수로. 아 이걸 보니까 여인들이 같이 있었구나. 이런 걸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 마리아가 가고 곧바로 다른 여인들이 온 것이 아닌가. 어찌됐든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이제 8절 가서 보니까 이 여인들은 예수님이 살아계신다고 하는 그런 소식을 천사에게 들었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뭐 두려워서 떨었다 그랬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을까. 그렇죠? 아직도 믿지 못하는 거. 소식은 들었지만, 그렇죠? 소식은 들었지만 두려워서 무서워서 떨었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덤을 떠나서 다른 제자들에게 가서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그런 내용이 마가복음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신 거, 이거를 물론 천사가 가르쳐줬지만 이 부활의 첫 소식 아직 믿진 못합니다 이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더라 하는 그 천사의 그 메시지, 그렇죠, 이거를 누가 가장 먼저 세상에 전달하냐, 여인들이 전달하는 거예요. 남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여인들이 전달하는 거예요. 여인들이, 여러분 그 당시 유대 사람들의 그 풍습과 이런 관례에 따라 여자들이 어떠한 대우를 받았는지 아시죠? 사람들의 수를 셀 때도 여자들은 그 수에 들지 못하는 애기와 같은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 여인들이 주님을 사랑하고 자기가 가진 걸 다 가지고 해서 주님을 위해서 이제 모든 걸 섬기면서 십자가 처형장에도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남자는 한 명밖에 없었어요. 예수님이 사랑하신 요한 외에는 나머지가 다 여인들이잖아요. 그 여인들이 십자가 처형장에까지 가고, 그렇죠, 그리고 사흘 동안 몸이 아리마대 요셉의 몸, 이 무덤에 안치되어 있는 동안에도 예수님의 이 장례식 절차 이 모든 것을 다 해서 무덤을 깨끗하게 정리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진 것도 누구만 가졌어요? 여자들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남자들은 알려주니까 지금 뛰어가는 거예요. 알려주니까 뛰어가는 거지 지금 여자들만 예수님의 이와 같은 모든 절차를 다 장례 절차를 마무리하고 그리고 무덤을 아름답게 깨끗하게 꾸며야 되겠다 이런 마음도 우리 여인들만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성경을 가서 보면 특별히 신약 성경을 가서 보면 교회는 우리 자매님들의 그 수고와 사랑이 없이는 세워지지 않는다고 하는 걸 저와 여러분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랑침례교회는 말할 것도 없고 여기 부산에서 오신 분들도 계신데 부산도 마찬가지죠. 예, 이 자매님들의 수고와 노력이 없이는 이 신약교회가 제대로 세워질 수 없는 거예요. 부활의 첫 소식도 누가 전달해요? 우리 여인들이 와서 전달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조금 우리가 이걸 보면서 막달라 마리아가 믿음이 없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2000년 전으로 돌아가서 저와 여러분도 그 상황 속으로 들어가면 거의 100% 똑같다.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에 성경의 표현이라는 걸 따르면 그들의 눈이 조금 가려져 있는 거예요. 가서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의 눈도 가려져 있어요. 잠시 후에 이 세 명이 이와 같은 증거와 함께 그 다음에 믿음을 통해서 그래서 어둠에서 벗어나 빛으로 나가는 그런 장면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자, 3절에서 이제 10절에는 베드로와 요한의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데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은 살아계시는 동안에 여러 차례 내가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하고 그 다음에 사흘 동안 묻혔다가 그 다음에 다시 부활한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 차례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에만 봐도 요한복음 2장 한번 가서 보실까요? 요한복음 2장에 가서 보시면 성전을 깨끗하게 정화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2장 19절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을 헐라 사흘 안에 내가 그것을 일으켜 세우리라. 예수님이 이제 말씀하시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21절에 그러나 그분께서는 성전인 자기 몸을 가리켜 말씀하셨다. 예, 그러니까 헐라고 하는 게 뭐예요? 이게 무너뜨리라는 거예요. 죽는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22절 그러므로 그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신 뒤에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께서 자기들에게 이것을 말씀하셨음을 기억하고 아,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부활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셨구나 이거를 기억하고 성경기록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에 불신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요나의 표적 외에는 내가 너에게 줄 표적이 없다. 요나가 고래 뱃속에서 사흘 동안 밤낮으로 사흘 동안 있었던 것처럼 사람의 아들도 땅의 중심부 심장부 센터에 들어가서 밤낮으로 사흘 동안 있다가 어떻게 요나가 부활한 것처럼 부활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직접 주시는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돼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요나가 죽은 게 아니라 고래 뱃속에 있다가 살아서 나온 거 아닙니다. 어때? 죽었다가 부활한 거예요. 죽었다가 부활한 거예요. 구약시대 모든 유대인들이 그렇게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요나가 부활했다고 하는 그 사실 너희가 다 알고 있지 않느냐? 그와 똑같이 사람의 아들도 땅의 중심부에 지하세계에 내려갔다가 그래서 사흘 동안 있다가 다시 올라와서 부활한다고 하는 이런 말씀을 예수님이 직접 주셨어요. 마태복음 16장 21절 가서 보면 공생애가 한 3년 정도 지나서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왕국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자 예수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 사건 그 이후에 직접 제자들에게 내가 십자가에 달려 처형을 받고 묻혔다가 다시 일어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고 그 이외에도 여러 차례 말씀하시고 특별히 십자가 사건 바로 전날 제자들과 함께 모여서 예수님 직접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이제 아버지께로 간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죽는다는 거잖아요.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고 다음에 승천한다. 이런 이야기는 하는데 믿질 않는 거예요. 전혀 믿질 않습니다. 제자들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자, 지금까지 여기 베드로와 요한 같은 경우는 증거를 보고 그러고 이제 믿는 거예요. 그 증거는 뭐냐? 수의를 봤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수의. 그렇죠. 수의가 이렇게 개인 상태로 옆에 놓여 있다. 예수님의 몸이 거기에 없다. 자,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이게 증거는 증거인데 이 증거가 한 사람의 생각을 바꾸지 않는 한 그의 삶이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와 그 다음에 이 요한과 그분의 제자들은 이와 같은 증거 이후에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그러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다음에 성경 기록의 그 말씀을 확신을 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서 생각이 바뀌어서 삶이 바뀌는 그런 일이 이제 생기게 된 겁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저와 여러분 21세기를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런 증거도 없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수의 본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의 몸이 없어진 걸 저와 여러분의 눈으로 확인한 적이 있어요? 없단 말이에요. 우리에게는 오직 뭐만 있냐? 성경 말씀만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오직 성경 말씀만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시면서 많은 기적들을 행하셨지만 그런 기적들을 행하실 때마다 예수님께서 늘 구약 성경의 기록이 된 대로 심지어 십자가에 죽으실 때도 구약 성경 기록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런 일들을 하셨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 가지 말씀 본인의 말씀도 하시고 또 여러 가지 기적도 이루셨지만 예수님이 초지일관 이야기하는 게 뭐냐 성경 기록을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의 기록을 믿어야 된다. 자, 그래서 베드로 후서에 가서 보시면은 사도 베드로가 죽기 전에 유언의 말씀을 남겨요. 그 유언의 말씀을 주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내가 변화산상에 올라가서 그래서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을 내 눈으로 직접 봤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그런 음성을 내가 들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변화된 그런 영광스러운 모습도 보고 하나님께서 직접 그 아들에게 말씀하신 음성도 내가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죽기 전에 뭐라고 이야기하냐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8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늘로부터 나온 이 음성은 우리가 그분과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들은 것이니라. 또한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대언의 말씀이 있으니 이 인간의 이런 경험이잖아요. 이 음성을 들은 거잖아요. 본 거잖아요. 이런 인간의 경험보다 더 확실한 대언의 말씀, 성경 말씀이 있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속에 떠오를 때까지 너희가 어두운 곳에서 비치는 빛을 대하듯 어두운데 이렇게 빛이 환하게 이렇게 비치면은 그러면 여러분 어유 놀랍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 빛을 대하듯 이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잘하는 거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경험을 무시하라는 얘기가 전혀 아닙니다. 봤다는 걸 무시하라는 게 아니에요. 들었다는 걸 무시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것보다 더 확실한 성경 말씀에 대언이 있다는 걸, 그거를 기억하라고 사도 베드로가 죽기 전에 유언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고 있는 걸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그 당시에 이 제자들이 가지고 있던 성경 기록은 뭐냐? 저와 여러분처럼 신구약 성경 다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뭐만 가지고 있냐? 구약 성경만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이 시작이 돼서, 그래서 신학교회가 시작이 돼서 사도들이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이후에 부활을 선포할 때 성경 기록을 가지고 예수님의 이와 같은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증언했어요. 그 성경 기록은 다 뭐냐? 구약 성경입니다. 신약 성경이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 바울 같으면 부활에 대해 이야기할 때 사도행전 13장 33절에 시편 2편 7편을 7절을 이제 인용을 하고, 베드로 같으면 사도행전 2장 23절에 36절을 인용할 때 시편 16편 8절에서 11절을 인용하고, 우리 예수님 같으면 아예 직접 요나의 사건 전체, 그렇죠? 그거를 직접 예수님이 인용을 하시면서 부활 이야기를 지금 하신 거예요. 자, 부활 뒤에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자신을 드러내신 것이 아니라 몇몇 증인들에게 드러내셨어요. 이 증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가서 전달하고, 그리고 그 예수님의 말씀이 기록이 돼서 저와 여러분의 손안에 지금 놓여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 자체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에 대한 증인의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증인들이 기록해 놓은 신약 성경 자체가 저와 여러분에게 증인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전서 전체 안에, 구약이든 신약이든 그 전체 안에 예수님의 복음, 그렇지, 예수님의 복음이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들로 인해 성경기록대로 죽으셨다가 묻히셨다가 성경기록대로 살아나셨다고 하는 이 복음이 그대로 다 들어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하면서 베드로와 요한에게는 이런 증거가 있었어요. 이런 증거가 있는데 지금 우리에게 그런 증거가 없어요.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하냐? 우리에게는 이러한 눈으로 본 이런 증거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있다. 이것이 뭐예요? 성경 기록자들이 기록해 놓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영이 기록해 주신 이와 같은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고 이 말씀에 나오는 부활의 주님의 증인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이런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막달라 마리아가 주인공이에요. 막달라 마리아 이야기가 앞에 1절, 2절로 끝나는 게 아니라 11절에서 이제 18절까지가 막달라 마리아 이제 이야기입니다. 자, 막달라 마리아는 이제 두 제자에게 가서 몸이 옮겨졌다는 이야기를 하고, 이 두 제자가 막 뛰어나가니까 그 뒤를 따라서, 그래서 그들의 뒤를 따라서 다시 무덤으로 간 것으로 이제 보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베드로와 요한은 가서 이런 모든 걸 보고 또 어떻게 자기 집으로 가고, 이렇게 되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다시 돌무덤에 도착을 해보니 누구? 자기밖에 없는 거예요. 혼자 이제 돌무덤에 가서 보니까 여기 20장 11절에 그러나 마리아는 바깥에 돌무덤에 서서 슬피 울더라. 바깥에 돌무덤에서 지금 서성거리는 거예요. 들어갈 수도 없고, 그렇죠? 그리고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지금 엄청나게 여기 가서는 슬피 울었다.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슬피 울었다. 자, 막달라 마리아는 어떤 여인이냐? 성경에 막달라 마리아에 대한 기록이 많지 않습니다. 한 군데 이제 나오는데, 일단 막달라는 어디냐? 저 위에 가서 보면 레바논 산이 있고, 레바논 산에 눈이 녹으면 쭉 이렇게 요르단 강을 형성해서 저 위에 가면 갈릴리 바다라는 거 아시죠? 커다란 그런 호수가 있어요. 갈릴리 바다 호수의 서쪽 부분, 여기 톡 튀어나오는데 여기가 막달라예요. 여기가 막달라. 이 이방인들이 많이 살던 이와 같은 도시다.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하면 좋습니다. 자, 막달라 마리아는 구체적으로 누가복음 8장 2절에 이제 한번 나옵니다. 누가복음 8장 2절. 많은 사람들이 누가복음 7장에 가서 보면 어떤 그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청했을 때 어떤 죄인인 여자가 들어와서 눈물을 흘리며 향유 옥합을 깨고 이래서 예수님의 발에 붓고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뭐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 몸을 팔던 그런 여인이다. 많은 사람들이 그걸 잘못 이해하고 8장 2절에 나오는 막달라 마리아가 바로 7장에 있는 그 여인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데 그런 여인 아닙니다. 여기 막달라 마리아는 그런 여인이 아니에요. 그냥 막달라에 살던 그런 여인인데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어떤 문제가 있었냐? 일곱 마귀가 그 여인에게 들어갔다는 거예요. 마귀 하나가 들어가도 엄청나게 힘든데 마귀가 일곱 마귀가 들어갔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여인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서 그 여인의 몸에서 일곱 마귀를 내쫓아 주셨다고 지금 누가복음 8장 2절이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고 8장 2절 3절에는 어떤 내용이 나와 있냐?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하는 동안에 자기의 재산을 들여가면서 그래서 헌신하면서 예수님을 쫓아가면서 예수님과 열두 제자의 그 사역을 도와주던 여인들의 이름의 명단이 나와 있는데 그 여인들 중에 한 명이 누구냐? 막달라 마리아라고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일곱 마귀를 쫓아내주신 그 이후에 너무너무 감사해서 말 그대로 헌신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고 해서 그래서 예수님을 쫓아가고 열두 제자를 도와주고 그리고 결국은 십자가 처형 사건의 그 현장에까지 도착을 하고 그러고서 사흘 동안 안절부절하지 못한 이런 가운데 있다가 그 다음에 사흘이 다 끝나서 안식일이 다 끝나고 그러니까 그냥 곧바로 제일 먼저 예수님 돌무덤이 있는 거기 도착한 그 여인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다.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잠언 8장 17절에 가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내가 사랑하나니 일찍 나를 찾는 자들이 나를 만난다. 여기 나와 있는 나는 지혜입니다. 지혜. 근데 지혜가 이렇게 인격화가 된 거예요. 인격화 이렇게 이제 돼서 나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잠언 8장 말씀이 그 지혜가 예수님이라고 하는 거 교회에 오래 다니신 분들은 대강 이해하실 거예요. 거기 가서 보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내가 사랑한다 예수님이. 근데 특별히 일찍 나를 찾는 자들이 나를 만나리라 이런 말씀이 해당이 되는 이 여인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가 아닌가 우리가 이제 그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 11절에 막달라 마리아는 바깥에 돌무덤에서 슬피 울어요. 여러분, 부활했다는 걸 믿으면 슬피 울 이유가 없잖아요. 여기 지금 엄청나게 우는 거예요. 엄청나게 우는 가슴을 치면서 우는 거예요. 이 우는 이유는 뭐예요? 예수님이 죽었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지금 울고 있는 겁니다.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사람이 죽으면 아주 큰 소리로 이제 우는데 특별히 얼마나 크게 우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뭐라 할까 재력 이런 게 이제 증명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얼마나 크게 우느냐에 따라 그 사람이 얼마나 이 사람을 사랑했는가가 이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는 여인들을 고용을 하잖아요. 우는 여인들 장례식이 이제 시작이 되면 전문적으로 우는 여인들이 있어요. 그 우는 여인들을 고용을 해서 그래서 집에 5명이나 여인들이 엄청나게 운단 말이에요. 이렇게 울면은 정말 저 가족이 얼마나 이렇게 이 사람을 사랑했는가 이게 이제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유대인들의 풍습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막달라 마리아도 아마 이 무덤 바깥에서 지금 엄청나게 통곡을 하면서 지금 울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이 없어진 걸 알고서도 이렇게 이제 울다가 돌무덤 안을 들여다봤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랬더니 12절에 흰옷을 입은 두 천사가 예수님이 몸이 놓였던 곳에 하나는 머리 쪽에 하나는 발 쪽에 이제 앉아 있는 겁니다. 흰옷 입은 두 청년. 두 청년은 날개 달리고 이런 사람 없습니다. 이 천사는 성경에 나온 모든 천사는 정상적인 남자로 젊은 남자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리고 마리아가 별로 놀라죠. 여러분 날개를 달고 있으면 안 놀랄 여인이 어디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날개가 없잖아요. 날개가 그냥 평범한 그런 이런 남자들로 지금 나타나 있으니까 무덤에서 할 일이 많잖아요. 거기 하나가 있는 거 아니고 여러 개 있을 테니까 이 무덤에서 이 무덤 일을 하는 그런 사람들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는 그들과 대화를 나누는 겁니다. 뭐라 그래요? 여기 가서 보니까 그들이 내 줄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 사람들이 묻잖아요. 왜 이렇게 슬피 우냐. 어떤 사람들이 내 주님의 몸을 옮겨다 놨는데 내가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없어서 이렇게 웁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하고는 이 사람들하고 얘기해봐야 이 사람들도 모르는구나 이 생각을 하고 몸을 빨리 찾아봐야 되겠다. 그렇게 하고는 어떻게 해요? 뒤로 돌아서는 거예요. 뒤로 돌아서는데 14절에 그녀가 이렇게 말하고 뒤로 돌아서서 예수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그분이 예수님이신 줄 알지 못했다. 지금 마리아가 지금 찾는 대상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저기 서 있는데 그걸 못 알아봤다는 거예요. 몇 가지 이제 이유를 우리가 댈 수가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 누가복음 24장에 가면 엠마오 마을로 가는 그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나타났는데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이렇게 감추시니까 그들이 알아보지 못하잖아요. 이렇게 됐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아직 어두운 그런 새벽이에요. 막 울고 있어요. 이런 가운데 어떤 남자가 이렇게 앞에 나타났으니 말 그대로 비몽사몽간에 어떻게 이분이 누구신지를 알아보지 못했다. 이렇게 우리가 추측할 수도 있고 더 확실한 대답은 뭐냐. 그분의 부활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이분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거는 생각조차 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예. 그분이 부활하지 않았으니까 이렇게 슬피 울잖아요. 통곡하고 울잖아요. 근데 보니까 어떤 남자가 있으니까 이분이 예수님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전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또 다시 왜 우느냐? 누구를 찾고 있느냐? 하고 예수님이 그 두 명의 천사들이 물었던 그런 질문을 이제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저와 여러분 이런 걸 보면서 한번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이 울 때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울잖아요. 이게 우리 인간이라는 거예요. 지금이 울 때가 아니에요. 진짜 정확한 사실을 알았다고 하면 예수님이 정말 부활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하면 지금 기뻐서 소리를 지르고 찬양을 지금 하나님께 드려야 될 때인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내 슬픔에 갇혀서 그래서 지금 엉엉 지금 울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많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6절에 가서 보니까 이와 같이 성령님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해요. 저와 여러분이 입으로 뭘 기도를 막 합니다. 도와주시오 뭐 기도를 하는데 실제로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하고 기도할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근데 성령님께서 말로 할 수 없는 신음으로 친히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거다. 로마서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듯이 지금 여기 경우가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면 기뻐서 소리를 지르고 찬양을 드려야 될 이와 같은 상황인데 알지 못하니까 엉엉 울고 있는 말 그대로 정반대의 상황이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지 못하고 울 때에도 우리 주님이 우리의 고통을 아시고 뭐라고 물어요? 왜 우느냐? 누구를 찾느냐고 예수님이 묻고 계신다.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사는 가운데 어려움이 닥칠 수 있습니다. 힘든 일이 닥칠 수가 있어요. 사실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뒤에 예를 들어 야곱과 같은 경우 요셉을 잃어버렸잖아요. 아 요셉을 잃어버리고 나니까 이제 완전히 다 죽었구나 생각을 하고 막 엉엉 울잖아요. 근데 나중에 그 요셉이 자기를 살리는 사람이 되리라고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렇죠? 이런 일이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늘 일어날 수 있다는 걸 기억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알지 못하고 울 때에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고통을 아시고 그리고 왜 우느냐,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다는 걸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15절 가서 보니까 그녀는 그분을 동산지기로 생각하고 그분께 이르되 선생님이여 당신이 그분을 여기서 옮기셨거든 그분을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일러주소서 그리하면 내가 그분을 모셔가리이다. 그렇죠? 자, 이게 우리 주님이 뭐라고 이제 대답하시는가 뭐 하는 걸 한번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책망하십니까? 너 왜 이렇게 믿지 못하느냐? 너 왜 이렇게 불신이 심하냐? 예수님이 그런 얘기 전혀 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오히려 마리아의 마음의 생각, 아픔, 고통을 이해하시고는 자신을 드러내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자신을 드러내어 보여주시는데 어떻게 하시느냐? 이름을 부르시는 겁니다. 이름을. 어떻게 이름을 불러요? 마리아야. 그렇죠? 마리아야 하고 이름을 부르시다. 그 이름을 부르시는 그 순간에 어때요? 마리아가 예수님을 알아보잖아요. 그렇죠? 마리아야 하고 부르는 그 순간에 그 전까지는 전혀 몰랐는데 그 순간에 마리아가 예수님을 알아보지 않습니까? 나무에닌가 하는 그 분이 부른 복음성가에 이런 게 있어요. 주 나의 이름 부를 때 나의 이름이 존귀케 되리. 예수님이 나의 이름을 불러야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존귀하게 되는 겁니다. 이 세상에 어떤 사람 뭐 대통령 아니야 누가 불러도 그 소용없어요.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예수님이 부르실 때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존귀하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그렇게 될 때 주 내가 어딜 가든지 나와 함께 하시네. 날 써주소서 날 받으소서. 내 생명대에 주만 섬기리. 사랑합니다. 경배합니다. 내 생명 대신 나의 주님. 이런 고백이, 이런 찬양의 고백이 언제 나올 수 있냐? 언제? 예수님이 내 이름을 부르실 때, 그 이름을 부르실 때 그 이름에 응답할 수 있는 사람만이 나를 써주십시오. 그렇죠? 주님과 함께 동행하겠습니다. 영광을 돌려드리겠습니다. 하는 이와 같은 고백은 예수님의 음성을 알아듣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 양들은 내 음성을 알아듣는다고 말씀하세요. 내 양들은 예수님의 그 음성을 알아듣는다. 자, 아마도 예수님하고 이렇게 대화하다가 무덤 쪽으로 다시 돌아섰는데 그 순간에 예수님이 마리아야 하니까 다시 돌아서잖아요. 다시 돌아섭니다. 그러고 나서 마리아가 뭐라고 대답해요? 랍보니요.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랍보니라는 말은 뭐냐? 선생님, 주님이요.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무나 기쁜 그와 같은 일이 마리아에게 이제 생기게 된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되면서 가서 보니까 17절에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대지 말라. 이게 이제 나오니까 여러분 3년 반 동안 예수님 공생애 하는 그 어느 시점에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마귀를 다 내쫓아 주시고 그 이후로 그 예수님과 함께 다니며 이렇게 예수님 도와드리고 이런 헌신의 그런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살아서 여기 딱 나타나니까 저와 여러분 같아도 어떻게 이렇게 앉거나 뭐 악수를 하거나 특히 유대인들의 그 풍습은 이렇게 앉는 거잖아요. 외국 사람들 이렇게 포옹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귀한 사람을 만나 포 이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왜 안 들었겠어요? 그렇죠? 자, 그렇게 됐는데 이상하게 어떤 일이 생겼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게 손을 대지 말고 새 손을 대지 마라. 왜? 이유가 있다. 내가 아직 내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다. 다만 내 형제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자기가 주를 보았으며 주님의 부활 소식 또 그분께서 자기의 이것들을 말씀하셨다고 이제 말을 했다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중요한 단어 하나 보겠어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제자들에게 얘기하지 않고 내 형제들에게 가서 얘기하라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여기 있는 그 예수님과 함께 쫓아다녔던 이 사람들을 예수님이 이제는 뭐라고 내 형제들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형제들. 예, 아버지 하나님에겐 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유일하게 관계를 맺으신 그 아들은 한 분밖에 없어요. 그분은 우리가 독생, only begotten son, 독생자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낳았다는 게 아닙니다. 유일하게 친근하게 특별 관계를 맺는 아들은 하나밖에 없고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 들어와서 그래서 하나님에게 입양을 받으면 그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있는 것처럼 그러면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고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아들이면 무슨 관계입니까 이게? 형제 관계가 되는 거예요. 형제 관계. 그 지금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이런 이 자기들 제자였잖아요. 이 제자들에게 뭐라 그래? 내 형제들이다. 여러분, 예수님도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형제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신약교회가 되려고 하면 뭐가 돼야 되냐? 목사, 집사 이런 관계, 어떤 이런 상하 좌우 관계가 아니라 목사든 집사든 모든 형제가 다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되는 이게 돼야 그래야 신약교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예, 히브리서 2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히브리서 2장에도 그 말씀이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1절 거룩히 구별하시는 분과 거룩히 구별된 자들이 다 하나에서 예수님과 그 다음에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에서 났으니 이러한 까닭에 그분께서 그들을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형제라 부르는데 어떻게 여러분이 아니면 제가 여러분에게 나 형제라고 부르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목사도 여러분의 형제입니다. 목사도 여러분의 형제라고 하는 이 사실이 확고하게 들어서야 신약교회를 할 수 있는 거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런 말을 전하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돼 있어요. 근데 그 다음에 나온 17절은 너무나 난해 구절입니다. 난해 구절. 자, 내게 손을 대지 말라. 많은 사람들이 아 마리아가 얼마나 사모했으면 예수님을 이렇게 껴안으려고 했겠는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 뭐 그것도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손을 대지 마라. 근데 다른 데 가서 보니까 손을 대잖아요. 바로 그 옆에 가면 누구나 얘기가 나와요. 도마 얘기가 나오는데 도마 보고 손을 갖다 여기다 넣고 다 해보라 그러잖아요. 이렇게 만지고 다 해보라고. 그렇죠? 그 다음에 마태복음 28장 9절에 가서 보니까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의 발을 붙잡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발을 붙잡았다 이렇게 성경 기록이 나온단 말이에요. 아니 어떤 사람들은 만져도 되는데 왜 여긴 만지면 안 돼 손을 대지 말라고 이야기하는가. 근데 그 이유를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 내가 아직 내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았다. 근데 지금 내가 올라간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내가 아버지께로 어센드, 그러니까 승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께로 아직 승천하지 않았다. 제자들에게 전할 말도 내가 지금 아버지께로 올라간다. 지금 올라간다. 올라간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대다수의 이제 주석가들은 마리아가 너무 기뻐서 그분을 껴안고 부활의 기쁨을 나누려 이제 했는데 유대인들의 이런 그 절차, 인사 나누고 이런 절차가 굉장히 시간이 걸리는 그런 절차예요.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알리라고 한 이 부활의 소식은 너무나 급한 소식이니까 그럴 시간이 없으니 빨리 가서 이 말씀을 먼저 전해라.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대다수의 주석가들이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전하라고 한 그 메시지의 핵심이 뭐예요? 핵심이 내가 부활했다는 걸 전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물론 그것도 있겠죠. 당연히. 근데 핵심 메시지는 뭐냐? 내가 아버지께로 올라간다. 그렇죠? 내가 아버지께로 올라간다는 거를 지금 전달하는 게 이게 지금 핵심 메시지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올라가십니까? 안 올라가십니까? 올라가시죠. 부활하신 다음에 얼마 있다가 40일 있다가 이제 올라가시잖아요. 올리브산에서 올라가시잖아요. 어센드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아니 그럼 40일 있다가 올라가실 걸 뭐가 그렇게 급하셔갖고 지금 올라간다는 걸 당장 전하라고 하냐. 이렇게 이해가 되잖아요. 저와 여러분 성경 그대로 읽으면은. 그래서 우리 미국에 살고 있는 바이블 빌리버들이 그대로 믿는 거를 그냥 여러분에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난해 구절이에요. 자, 지난주에 제가 예수님 십자가 처형 이후에 예수님이 사흘 동안 어디 가셔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 설명을 했습니다. 했죠? 예수님 어디 가셨어요? 지하세계로 내려가셨어요. 지하세계로 내려가셨어요. 그 지하세계로 내려갔더니 거기에 몇 개의 처소가 있다. 그렇죠? 뜨거운, 예, 불이 있는, 이 뜨거운 불 얘기하니까 또 어떤 분들이 그렇게 또 이야기하더라. 아니, 이게 몸은 다 지게서 무덤에 있고 말 그대로 사람의 영과 혼이 이렇게 들어가는데 그 지구의 그 뜨거운 불이 어떻게 그런 걸 뜨겁게 만 여러분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얘기하는 거 저와 여러분에게 저 아래가 뜨겁다고 하는 거는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고 이 부자가 느꼈던 그런 고통은 어때요? 이런 육적인 이런 걸 입은 고통이 아니에요. 그러한 그 지옥 불 이런 영혼이 느낄 수 있는 엄청난 규모의 그런 지옥 불이 있다는 거 그걸 기억을 해야지 지구 저 밑에 있는 저 멘틀 밑에 있는 용왕 같은 게 어떻게 이 혼을 뜨겁게 합니까?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예, 이 하나님이 상징적으로 이 멘틀 밑에 여러분 용암 보시죠? 무지무지 뜨겁죠? 그렇죠? 이러한 것이 있듯이 저 아래 지옥의 지옥이라고 하는 거에 그 영혼을 그렇게 달굴 수 있는 그와 같은 뜨거운 그런 불이 있다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지옥이 있고 아브라함의 품이 있고 구약시대 구원받은 사람들이 갔던 아브라함의 품이 있고 어디가 있다고 그랬어요? 노아 당시에 불순종하던 그 하나님의 아들들을 가두어 놓았던 탈타로스라고 한 데가 있다. 이런 얘기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말씀 드리고 난 이후에 제가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에베소서 4장 8절에서 9절 그러므로 그분께서 이르시기를 그분께서 높은 곳으로 올라가실 때 높은 곳으로 올라가실 때 여기 아까 올라가실 때에 포로로 잡힌 자들을 포로로 이끄시고 사람들에게 선물들을 주셨도다 하시느니라. 이제 그분께서 올라가셨은즉 그것은 곧 그분께서 또한 먼저 땅의 더 낮은 부분들로 내려가신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저 밑으로 내려가셔서 올라가셨단 말이에요. 올라가시면서 포로로 갇힌 자들을 같이 데리고 올라가셔서 구약시대에 구원받은 자들을 그들이 거하던 그런 낙원을 통째로 어디로 옮겨요? 셋째 하늘로 옮기셨다는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그렇게 해서 고린도후서 12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바울이 셋째 하늘에 있는 낙원으로 채워 올라가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그럼 이 과정에서 일부 구약 성도들이 부활해서 예루살렘에 나타난 사실 여러분 알고 있어요? 마태복음 27장 51절에서 53절 가서 보니까 이에 보라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둘로 찢어지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들이 터지고 무덤들이 열렸는데 잠든 성도들, 구약시대에 구원받은 성도들의 많은 몸이 일어나 그분의 부활 뒤에 몸이 일어나서 그분의 부활 뒤에 무덤 밖으로 나와 거룩한 도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 많은 사람들에게 보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시면서 어떻게 여기 낙원에 갇혀 있던 사람들 낙원 통째로 여기로 이제 옮기는 그런 일을 하는데 그 과정 중에 그 사람들에게 부활이 확실하다는 걸 보여주시기 위해 구약 성도들 중에 몇 사람들이 몸이 일어나서 예루살렘에 나타났다는 그 내용이 지금 이 안에 기록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만 부활했지 이 일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또 동시에 히브리서에 가면은 예수님이 아직 하셔야 될 일이 있어요. 어떤 일이냐? 히브리서 9장 11절에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다가올 좋은 일들의 대제사장으로 오시되 손으로 만들지 아니한 성막 곧 이 건물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더 완전한 성막 자기 몸을 통해 오셔서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니라 자기 피를 힘입어 한 번 거룩한 곳에 들어가서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구속을 얻으셨느니라. 예수님이 한 번 거룩한 곳에 지금 들어갔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8장 5절에 가서 보니까 모세와 이 사람들이 만들었던 이 성막 있잖아요. 이 성막은 하늘에 있는 진짜 성막의 모형이다 이렇게 기록이 돼 있잖아요. 맞죠? 모형이에요. 그러니까 피를 뿌리고 다 이렇게 한 게 뭐예요? 저 하늘에 있는 참 성막의 모형의 일을 지금까지 해온 거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이 지상에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모든 것을 다 마치셨어요. 다 이루셨어요. 우리의 구속을 다 이루셨어요. 거기에 더 더할 것이 없어요. 근데 이제 부활하시면서 천상에서 하실 일이 아직 남아있는 거예요. 뭐예요? 낙원을 옮기셔야 돼요. 낙원을 옮기셔야 돼요. 구약시대 성도들 가운데 몇 사람을 부활시켜야 돼요. 마지막으로 자기 피를 힘입어 하늘에 거룩한 것, 하늘에 있는 성소 아니면 하늘 그 자체에 들어가서 부활 승리하셨음을 아버지 하나님께 보고하는 그 일, 그 일을 마지막으로 하실 그와 같은 상황이 된 거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았으니까 보고 아직 하지 않았으니까 지금은 내 몸을 만지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그것이 앞뒤 문맥상 가장 정확한 그런 해석이 아니겠느냐. 근데 이거 잘못 오해하면 이단 소리를 듣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에게 춘천에 부활교회가 있다는 무슨 부활교회 거의 이단이라고 하는 게 이것 때문에 이단이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다시 말씀드립니다. 자, 자기 피를 가지고 가서 피를 빼갖고 하여튼 가서 하늘의 지성소에 있는 극률의 자리에 뿌려갖고 구속사역을 드디어 완성을 했다 이렇게 되면 이단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십자가가 끝이 아니고 예수님이 부활 거기가 끝이 아니고 하늘의 성소에 자기 피를 가져다가 피를 뿌려야 그때야 드디어 모든 것이 끝난다. 여기까지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이러면 이단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춘천에 있는 교회가 그 일을 하다가 지금 이런 어려움을 지금 겪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요. 성경에 그런 말 없습니다. 뭐만 있어요? 자기 피를 힘입어 하늘의 거룩한 곳에 들어가셨어요. 뭐하러? 보고하러 들어갔다. 그거 외에는 성경에 없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땅에서 하실 모든 일은 예수님이 다 완성하셨어요. 구원에 관한 한 더 이상 더할 일이 없어요. 그래서 복음의 핵심은 뭐예요?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뭐 하늘에 가서 뿌리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의 핵심은 십자가 부활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낙원을 하나님 계시는 셋째 하늘로 옮겨야 되고, 그렇죠? 구약시대 성도들 중에 몇 사람 부활시켜서 부활이 확실하다는 걸 보여주셔야 되고, 마지막으로 부활 승리를 보고하는 그 일을 아버지 앞에서 해야 되는 거. 이 일을 끝내신 이후에 여기 가서 보니 그 다음에 저녁 때 제자들에게 나타나셔 자기를 보이시고 몸을 보이시고 몸을 만져도 좋다고 이렇게 허락하신 그런 내용이 나오는 거다. 이 부분은 매우 묘한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기 여기에 강조점을 두면 안 됩니다. 로크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로크맨이라는 사람이 아주 유명한 사람이에요. 로크맨이 부활할 때 피를 다 쏟습니다. 혈관, 이 피는 하늘나라의 상속 유업을 받지 못하니까 피를 다 쏟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 그러면 그것도 그건 피 쏟는 얘기만 하는 거. 이 휴거할 때 피를 쏟습니다. 그건 여러분 로크맨 자신이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 피 쏟는다는 얘기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거 믿는 게 그게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릴게요. 성경에 없는 걸 믿는 게 잘못된 거예요. 로크만 아니야 할아버지가 나와서 피를 쏟는다 해도 그건 성경에 없는 말이니까 안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안 믿어야 되는 거다. 그러니까 성경 이야기하는 곳까지만 거기까지만 저와 여러분이 이해하고 믿으면 되지 추측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다. 오늘도 상당히 그 뭐라 그럴까 난해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묘한 부분이고 성경에 한 번밖에 나오지 않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 강조점을 두면 안 된다. 오늘은 요한복음 강해를 하기 때문에 그렇잖아. 요한복음 나오기 때문에 저는 어쩔 수 없이 오늘 설명을 한 겁니다. 설명을 한 거예요. 미국의 성경신자라고 한 사람들이라고 하면 거의 대부분이 이런 식으로 믿지 않냐. 왜? 성경 자체가 앞뒤 문맥으로 봐서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이제 믿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마리아가 주님의 음성에 순종해서 그래서 제자들에 가서 어떻게 해요? 주님을 보았다는 사실, 그 다음에 주님이 자기에게 주신 말씀을 그대로 전달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 내용이 18절에 있어요.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자기가 주님을 보았다는 거, 또 그분께서 자기에게 이것들을 말씀하셨다고 이렇게 말씀을 전달하는 내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와 같은 그 말씀의 전달을 받고 제자들 가운데 믿음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기억을 하면서 결론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냐?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이름을 부를 때 그 음성을 내가 알아낼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팔 소리 그 찬송 부르시잖아요. 그 하나님의 나팔 소리 부를 때 거기에 출석부를 가지고 나타나신다는 뜻이에요. 거기에 저쪽에서 출석을 불러요. 예수님이 그 롤이라고 하는 게 출석부예요. 출석부에 뭐가 들어있겠어요? 휴거 받을 사람 명단이 그 안에 들어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수님 공중 강림하실 때 그래서 예 부른단 말이에요. 동수야하고 부른단 말이에요. 여기에 주여 믿습니다 하고 반응하는 그런 성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을 하기 위해서 흰 옷을 입고 계룡산을 가고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돼요? 예수님 안에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만 믿습니다 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내 행위가 아니라, 그렇죠?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무슨 장점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과 예수님의 부활만 믿습니다. 성경 기록대로만 믿습니다. 사람의 말 아니고 성경 기록대로만 믿습니다 하면 제 이름을 부를 때 제가 주여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반응하며 어떻게 예 하늘로 채워 올라가는 그런 일이 있는 거예요. 오늘 이제 끝나면서 저장미꽃 위에 이슬을 이제 부를 겁니다. 1912년에 마일즈라고 한 사람이 요한복음 20장을 읽으면서 이걸 묵상하는 가운데 그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심경이 어떠했습니까? 이거를 이제 기록을 한 게 저장미꽃 위에 이슬이에요. 근데 원래 가사에는 특별히 후렴에 너무 귀한 게 있는데 이게 빠져 있는 거예요. 원래 가사 뭐 이렇게 하면 이슬이 아직 장미꽃 위에 있을 때 홀로 동산에 갔습니다. 예수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뭐 이렇게 쭉 나와요. 비슷해요 우리나라 가사하고. 근데 후렴의 말 그대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빠져 있기 때문에 후렴을 그냥 영어로 얘기하겠습니다. He walks with me. 나와 함께 걸으셨습니다. 예수님이. He talks with me. 나와 함께 이야기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He tells me. 예수님께서 내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했냐? I am his own. 너는 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줬다는 거예요. 마리아에게. 여러분. 예수님이 너는 내 것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예수님의 음성이 있어야 예수님의 구원받은 성도입니다. 오늘 저장미꽃 위에 있을 이걸 부르실 때 정말 예수님이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그 음성을 우리에게 주시는가. 이걸 한번 다시 한번 생각을 하시면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음성을 알아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